오늘 이 부활의 복된 날에 여러분하고 사실은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 그 유명한 2층 버스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이제 광고를 할 만큼 유명한 무신론자고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어느 글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예수의 기적이나 부활 이야기에 대하여 기독교라는 신생 종교의 초기 구성원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을 사실 확인도 없이 열심히 전했을 것이다. 어느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데도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의 기대나 편견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렇게 퍼져나가 오늘같이 되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사람들이 퍼뜨리다 보니 오늘까지 이런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대한 경험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모든 모임들은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들이에요.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와 여러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그냥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다 보니 오늘같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또 틈틈이 주님이 고난 보실 것과 돌아가실 것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경험의 세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들의 눈앞에 볼 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그들조차도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가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24장이 혹은 복음서 내 복음서가 부활을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똑같은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참 어려운 주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그들은 주님께 뭔가를 기대했어요. 이분은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다. 주님께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 모든 기대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어떤 면에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이 지나는 동안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제였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겨워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듣기라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다니는 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듣기라도 하는데 그 시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주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45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부활 사건을 다루는 모든 본문들이 힘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부활을 믿도록 돕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이른 새벽에, 부활의 첫 새벽에 무덤으로 향품을 가지고 갔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도 성경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부활을 믿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죠? 엠마오로 소망이 다 끊어졌다.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과 너무 달라져서 거리가 생겨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선지자들의 글을 더디 믿는 자야. 그들이 말씀에 있는 기록들을 더디 믿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그들의 도저히 열리지 않는 부활이란 주제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오늘 24장이 다루고 있는 일관된 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야 했던 주제였고, 말씀이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믿게 된 진리가 부활이라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 주제를 보고 싶은데 너무 큰 주제들이라서 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고, 그죠? 하나의 주제만 딱 다루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셔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못 믿어 하는 그 제자들조차도 못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들을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주님은 데려가고 싶어 하셨는가? 그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 하는 주제예요. 48절 한번 보세요.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저 그들이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증인이 되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이 복된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 기대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까지 주님이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46절과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증거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고난과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예수가 당하시는 고난과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완전한 값을 치르는 속량 대심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것이야말로 증인인 여러분과 제가 증거해야 될 내용의 너무 중요한 구성이죠. 그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돌아가심과 주님의 부활, 이것이 증인된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이렇게 예수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족속에게까지 예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죄사함을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되는 증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내용들이죠. 그죠? 증거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하고 앞으로 로마서를 다루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루면 진짜 할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서에서 계속,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만 보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일의 증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의 증인으로 부름받고 있는가? 소망이 점점 잦아들어가고 절망과 냉소와 권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여러 렌즈를 가지고 보겠지만 절망과 아픔과 좌절과 냉소와 권태가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는 이 오늘의 세계 안에 예수 부활이 가져오신 소망을 증거할 줄 아는 증인들의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다. 이 한 주제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다루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 우리가 본문을 약간 벗어나서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본문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본문은 뭘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38절부터 43절입니다. 38절부터 43절. 우리 한번 본문처럼 교독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핵심이 뭡니까? 그냥 신령한 어떤 부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다.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그저 종교적인 세계, 종교적인 논리로 억지로라도 그냥 받아들이라 하면 그냥 그렇게 믿을게요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혹 될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힘들고 아파했던 게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제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신가 하고 두려워하고 영을 보는가 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못 박힌 바로 그 손, 못 박힌 바로 그 발. 여러분 도마가 내가 그 손을,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 못자국에 옆구리에 대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네 손을 한번 대봐라. 다 보여주시면서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하자면 제자들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중에 하나는 그들이 보았던 그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님을 알고 있던 그 몸과 똑같은 몸은 아니죠, 그죠? 부활하시면서 다른 질의 몸으로 바꾸어 입었지만 못자국이 그대로 나 있고 창작이 그대로 나 있는 다른 형질로 몸으로 된 부활,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떤 신령한 세계에서 그분이 살아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사셨던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오셨기 때문에 굶주린 가운데 마귀에게 세 번이나 시험을 받으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몸과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여 쉬셔야 하고 그분이 사망 권세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마음 아파하는 그 똑같은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재짐을 그 몸에 다 대신 옮겨놓으시고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복된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시작하고 다른 주제를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 한 분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보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한 분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몸으로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을 같이 믿어야 부활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 부활, 먼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을, 우리 조국 사회는 아직 조금 몇 걸음이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서구는 완전히 절망하고 방향을 잃은 세상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서구의 무수한 대도시에 가보면 그렇게 많은 홈리스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삶의 방향의 상실, 믿었던 소망의 상실, 그런 반복되는 삶이 주는 삶에 대한 권태, 그런 것이 오늘 이 서구에서 우리가 보는 무수한 홈리스들의 삶에 대한 해석일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면에서 서구 사회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소망을 잃은 사회다. 소망을 상실하고 사는 시대에 예수 부활로 맘미암는 생명과 소망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이번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1750년부터 1900년을 세계 이 철학 사상사의 흐름을 따라 평가해 보면 그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예요. 1750년부터 1900년까지. 여러분,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시기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소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모든 소망은 예수의 재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부활 같은 신앙과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 소망이 1700년대 전까지는 소망하면 주로 그런 것으로 연결되었던 시대였는데 1750년에 계몽주의 사조가 유럽의 이 서구의 사상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독립된 소망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게 1750년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시대의 사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절정은 어디냐면 19세기, 약 한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 19세기에 세 대표적인 인물에 의해서 그 계몽주의 사조는 절정을 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고생해서 써놓은 거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이 다 아는 헤겔입니다.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칼 마크스입니다. 세 번째는 찰스 다윈이에요. 이 세 인물은 그 계몽주의 사조로 가득했던 서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대표 주자로 절정을 치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겔은 정과 반과 합의 형식을 거치면서 인류는 무한한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상적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 정과 반이 맞부닥치는 것 같지만 조율을 해내면서 합으로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이 합은 이전에 있었던 정이라고 여겨졌던 것과 이 새로운 진보가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만큼 큰 진보가 인류의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어진다 하는 사상적인 토대를 헤겔이 깔았어요. 여러분, 그 사상을 역사 해석에 적용한 인물이 칼 마크스예요. 칼 마크스는 이 노동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끝없는 분쟁이 자유를 더 확대해가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진보를 가져온다고 이 헤겔의 철학과 사상을 역사 해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해석에 적용시켜서 마크스가 등장하면서 서구의 무수한 석학들이 이 마크스의 가르침에 환호하고 열광하게 돼요. 여러분이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너무나 좋아하면서 환영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조류를 찰스 다윈은 이 생명현상에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한 가지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생물학적인 적용과정을 거쳐가면서 약한 것들은 다 도태되고 우수한 것들만 살아남는 그런 말하자면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끝없이 우수한 종자만 살아남는 진화의 과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삶 전반에 철학, 이 역사와 우리 삶의 현실, 거기다가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가치가 전부 지배하면서 20세기를 정말 혹이 이 뭐라 그럽니까? 의기양양하게 20세기의 문을 쫙 열어젖혔어요. 인류는 무한한 진보와 역사는 무한한 발전을 거듭한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을 그렇게 쫙 열었는데 20세기가 열리면서 인류가 다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차다고 여겼던 세상이 20세기가 딱 열리고 20세기 중반을 지나가기도 전에 그 모든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요. 왜? 두 번의 세계대전.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창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의 진보와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간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근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철학과 역사 해석과 생물학적인 모든 해석들이 다 베이스를 다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부터 나온 두 가지 전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서구는 다른 사회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훨씬 더 많은 진보가 서구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이성을 충분히 사용해서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 전제가 앞에 있는 세 사람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인류가 가지고 20세기 문을 쫙 열었는데 20세기가 열렸을 때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인류의 역사에 가장 많은 학살이 기록되어 있는 대전이에요. 너무 무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구가 더 진보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더 나은 세계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세계적인 유행병이 창궐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과학이 여는 무한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오히려 세계 유행병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중반이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1960년대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열리게 돼요. 여러분, 포스트 모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좌든 우든 칼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혹은 그냥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끝없이 말하자면 우에 있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좌는 공산주의, 공산국가로 바뀌고 우는 어떻게 바뀝니까? 너무 놀랍게 우도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말하자면 이태리나 독일같이 전체주의화되는 거예요. 전체주의화되면서 이 포스트모던이 나와서 그 모든 걸 양쪽을 다 부정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진보한다 하는 말로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할 뿐이지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그 진보에 대한 정면 반박을 포스트모던이 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는, 그렇게 무너져가고 넘어져가는 이 세계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변함없이, 변함없이 다시 사신 구주로 말미암는 소망.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말하자면 끝없이 역사가 진보한다 할 때 사상 쪽은 이미 이제 많이 무너졌는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이고 하나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끝없이 언젠가부터 한 20년 남짓 전부터 자기들을 사회주의자 이렇게 안 부르고 진보 정당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태보라고 불러요. 옛날로 다시 되돌리는 태보에 불과하다. 우리는 진보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정치에서 여전히 그 신화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있고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체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실리콘밸리로 상징되고 AI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세계 이 과학자들의 꿈은 모든 테이블마다 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설치된 컴퓨터를 망으로 다 연결하면 비로소 인류가 그처럼 꿈꿔왔던 무수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이겨내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될 것이다 하는 게 오늘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인류는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인류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왔던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서구의 그 권태와 절망을 더 깊이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모티브이 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전 세계적인 병이, 팬데믹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망률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잖아요. 사망률이 5배, 10배 더 큰 팬데믹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떤 면에서 과학의 발전이, 의술의 발전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또 한 면에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들을 거듭거듭 우리는 보면서 과학이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떤 부분들에서 사람들은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놓지 않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문제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다.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에 200년 가까이 세계를 휩쓸었던 그 사조의 핵심은 사람의 문제는 사람 안에 있지 않고 사람 밖에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지식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정치체제와 여러 제도를 건전하게 바꾸면 사람이 그렇게 목말라하던 그 시대가 올 거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0년의 그 세월을 보내면서 문제가 사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권태하는 시대로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출발 자체가 문제가 사람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 안에 있다고 성경은, 신앙은 꾸준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가르침은 끝없이 바깥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깥을 바꾸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했지만 200년 동안 그 무수한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엄청난 살상을 감행하는지를 인류는 봤어요. 지식의 확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사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더 잔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나왔다면 손댈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부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다 연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딱 나오면 너무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아픔을 이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를 다룰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약간씩 느끼잖아요. 아, 사람의 손바닥을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중심에서부터 새로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은 복음인 거잖아요. 그죠? 바깥을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다는 것을 이만큼 200년 동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하고 냉소하고 좌절하고 권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200년 동안 그 세계가 흘러오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외에 실존하는 것은 없다. 이게 그들이 붙들고 살았던 거잖아요. 물질 세계가 정말 실존하는 전부이고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끝없이 가르치고 끝없이 주장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소망은 우리 너머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이 정말 미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보이는 거 외엔 아무것도 존재하는 거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인 현존을 부정하는 것, 그거는 혹시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정하고 나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가 그렇게 애를 써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어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면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결국은 소망을 상실하고 냉소하고 절망하고 권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온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한 과정일 뿐이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고 첫 열매시고 보증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 개인이 그렇게 되는 것뿐 아니라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손바닥으로 자연과 만물이 벗어나고 있다고 느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게 절망하고 좌절할 제목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는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도움이며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에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살아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를 무덤에 그냥 두실 수 없이 다시 살리신 예수 부활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오늘 갈 길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온 세상과 만물이 더 이상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양과 사자가 함께 먹고 마시는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그날에 완성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여전히 일정한 불완전함이 남아있고 우리의 몸 안에 여전히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세상과 함께 같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정말 대안인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여전히 있는 줄 딱 붙들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속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몸까지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다시는 죽임과 살상이 없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정말 참된 세상이 오고 있음을 예수 부활이 선보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조국 사회는 아직까지 그 시대까지 쑥 들어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 세대는 벌써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시집가고 싶어하지 않고 장가가고 싶지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저는 영향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때문에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신실하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